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그리고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그 모압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지중해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말고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해양 쪽으로 좀만 가면은 블레셋이 있었고요. 내륙 쪽으로 이제 블레셋 옆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요. 또 그 오른쪽으로 사해를 넘어서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 위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위쪽으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아람이 있고요. 이렇게 크고 작은 민족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지중해 그 근방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각 민족들은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풍요와 복을 빌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오른쪽 사해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 모압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인 이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가고 마지막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찍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1절은 모압이 오랜 세월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태평성대를 누려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포도주 제조 과정에 비유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그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1절에는 모압이 그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지 않고 한 그릇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결국 이것은 모압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정적인, 사람들 보기에는 안정적인 시절을 지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그릇을 옮길 자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모압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을 태평성대를 안일한 상황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앞에 지도가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모압은 왼쪽에 보면은 사해가 있죠. 사해 동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모압의 그 오른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암몬이 있고요. 아래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돔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왼쪽과 오른쪽으로는 외부의 적이 침략하기가 쉽지 않고요. 위 아래로는 자신들과 비슷한 고만고만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외세의 침략 없이 평안한 상황을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요.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위 아래 민족들의 무역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이 모압에는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모두 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안일함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일함이 그들을 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하나님은 이 그릇을 기울여서 술을 비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압이라는 그릇을 깨트려버릴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그동안 모압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려왔던 안녕과 평안과 풍요로운 시절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1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들은 모압 민족은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태평 성대, 안정적인 생활이 그모스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모압이 의지하는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 베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베델에 그렇게 잘 꾸며 놓았는데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때마다 절기마다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법궤가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정통성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정통성이 있어, 여기서 예배를 해도 돼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베델에 그런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다고 만든 게 금송아지인 겁니다. 그 금송아지는 당시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신들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의 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신앙이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의 신앙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므로써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이상하고 묘상한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닮은 형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으신 겁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의 기원은 롯과 그의 딸들이 낳은 후손입니다. 다윗의 증조모는 또한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그 옆 동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네,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요. 그리고 이제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요와 안정과 평화로운 시절은 그모스로부터 기인했다. 그모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신앙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 세상 최고의 신은 누가 된 거죠? 그모스가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에서 이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가끔은 그 옆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찾다 보니 이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민족들은 자기의 민족의 신을 섬겼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민족의 신들은 그 민족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에돔 민족이 섬기는 신, 블레셋의 다곤, 그리고 암몬의 몰렉,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이런 신들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곤을 섬기지만 몰렉도 섬길 수 있고요.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 옆에 있는 그모스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신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민족이 그래도 최고라고 여기는 신이 있었는데요. 각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자기가 섬기는 최고의 신이 이기고 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유일한 전능한 신이다 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의 다곤도 아니고 암몬의 몰렉도 아니고 모압의 그모스도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가 들어봤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유일한 신이다 입니다. 그 여러 너희가 알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신, 유일신.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법한 세계관입니다. 신은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지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신이다입니다. 베델의 금송아지, 가나안의 여타 믿을 법하고 의지할 만해 보이는 웅장하고 거대한 신상들이 너희를 구원할 신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너희의 뼈를 맞추고 너희의 장기를 빚어서 창조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신이다. 4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국 믿을만해 보이는 것을 믿은 모압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뒷구절들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계속 읽었듯이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들이 하나 둘씩 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자랑하던 모압의 영광을 상징하는 뿔과 팔이 잘리고 부러졌습니다. 그들의 태평성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무너져버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녕과 풍요와 안정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믿을만해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법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하루, 겸하여 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